재미와 지식의 오디오 라이프. 팟빵! 해외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투데이 온 월스트리트 이승입니다. 장 초반 투심을 위축시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한 것인데요. 터키군은 러시아의 군용기가 영공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면서 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터키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미국은 두 국가 간의 긴장은 고조돼서는 안 된다. 며 양측에 자제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리아가 아닌 IS 테러 조직을 공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프랑스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새벽 IS를 함께 파괴하게 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프랑스와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 정상들은 여기에 러시아도 함께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악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We are relentless in the face of evil. We draw on what's best in ourselves and in the character of our countries. It will be no different this time. Make no mistake, we will win. And groups like ISIL will lose.
이번 소식에 터키와 러시아의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터키 증시는 4.4% 급락하며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행과 항공주의 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코르,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일제히 4%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항공회사들의 주가 역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델타, 잭블루 모두 2에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여행 관련주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익스피디아, 에이비스, 홈어웨이 모두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전반으로 봤을 때는 큰 충격이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터키의 러시아 군용기 격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투심이 위축이 됐지만 장 막판에 가까워질수록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진단입니다.
It's a little bit cautious. Certainly this morning, I think there was a little bit more anxiety and nervousness because right after we saw that happen, you saw European markets kind of plunge down over 1%. Certainly the trend here has been a little bit weaker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but that's kind of in contrast to what this week has always been. You know, this week going into Thanksgiving has always year over year been a very positive week. And it's very interesting today now after we've seen this play out today on the screen that the market has now once again moved back into positive territory. Feels like it wants to inch higher, but it is being very, very cautious. Look at the broader S&P because the Dow is only a measure of 30 stocks, right? The broader S&P has also now moved into positive territory. And so that says something kind of about the underlying strength. You can contribute some of that to maybe today's macro data, which didn't really surprise anyone, right in line. And so therefore, that's positive. And then the issue, you know, the geopolitical issue, there's a knee-jerk reaction like we saw this morning. But I think on the whole, most people would think or will think, no matter what the rhetoric is going back and forth, that this will play out and work itself out.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제유가는 2% 넘게 올랐고요. 에너지주 역시 3% 가까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동지역의 원유 생산과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만큼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강경 대응이나 또 다른 테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Oil looked absolutely dreadful last week. Looked like it was going to break down. And you had a reversal yesterday and you have a follow-up to that reversal today. Although we are beginning to lose some of that gain. Oil was up over close to a buck and a half earlier. So there are a lot of pieces in play here. Watch the commodities, see how they play out. Interesting, you had a flight to safety, but where did it go? Into the yen instead of into the dollar. So a lot of cross currents. We're right back at the day's lows. They're reassessing what's going on. There are reports that it's not just the Turkey situation, that Ukraine is starting to build up again. Reports that they are shutting off the electricity to the Crimea, and that Russia, therefore, is cutting off natural gas to the Ukraine. So we have geopolitics on several fronts, and you want to find out what is the fate of the pilot. The worst possible thing would be if he were to fall into the hands of ISIS.
So why is it worth only 0.5% on the Dow so far?
Because it's an unfolding story. People can't figure out exactly what's going to build into it. You're waiting to see, you know, you had a few words out of Putin. Let's see how really angry he becomes. How do the other players work out in this case? And what continues to happen? And most importantly, you got to see what happens in Brussels. Do they come back in Paris? If that were to happen, I think if you had a second event in Paris, you would see the market react very, very strong.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3.9%보다는 낮지만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1.5%는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CNBC는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멕시코와 홍콩,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영국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함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본 유출을 막고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번 달 초반에 달러화 대비 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25bp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중국만큼은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JP모건 역시 CNBC와 같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달러 강세 여파를 가장 심하게 받을 만한 중남미 국가들과 남아공, 터키,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긴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We should understand there's kind of three gravitational forces at work. There's the Fed, and you can see that it has a big impact on Latin America, a couple of other countries that have pegs to the dollar. These countries are going to have to rise and may rise lockstep with the Fed. We think the Fed's going to do about 125 basis points cumulatively before the end of 16. But as you noted, the ECB is on an easing path, and that opens up the door for some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o provide a little bit easing. And then you have the interesting case of China, which is in its own sphere and is easing as well. And that creates, I think, an opportunity for some stability in Asian policy, even though Asian policy does have linkages to the U.S.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have had big builds up in credit are already seeing tightening. And there's a bunch of countries in Latin America, but there are other countries, South Africa, Turkey, Russia, and a few others. With the Fed tightening, with conditions not allowing central banks to provide a cushion, the intensity of those credit adjustments could be worse. And then I think you have the second issue of the spillovers back to the U.S., and part of that is directly from the dollar, and part of it would also be if emerging market growth proves disappointing. Our hope is that Western Europe, with ECB easing, China, with stimulus coming through, provides an offset to that, and the net effects continue to be negative for the U.S., but don't intensify. But the risks are definitely there.
이번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된 이후에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됐습니다. JP모건 펀드는 다음 달 고용보고서마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은 확실히 진행이 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5bp씩 올리는 게 아니라 50bp씩 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you know, you look at the U.S. GDP numbers today, they were quite good. You know, the labor market reports, you know, we anticipate a decent report coming out end of Friday next week. Right. And that's really what should drive the U.S. market. Problem is that I do think that they'll probably move starting in December, and I do think they want to be as gradual as possible. But if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improve the pace it's been, you know, we could easily be between 4 to 4.5% on the unemployment rate in 12 months. If you look at inflation, we do think that a lot of the effects of the dollar and oil will roll off beginning early next year. And so what the Fed might find themselves in is a bind where suddenly all these measures have gotten far, far further along than they expected. And so they may have to move more quickly than they thought.
More quickly is what? Every other meeting? Consecutive meetings?
It's hard to say. I think the easiest thing for them to do would be move over consecutive meetings rather than every other meeting. The worst thing for them to do would be to hike by 50 basis points rather than 25 basis points per meeting. I think that would be a bigger shock to the markets.
CNBC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알타일러 캐피털 파트너스의 랄프 아칸폴라 기술적 분석가의 인터뷰 내용을 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매우 균열됐다고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전망은 낙관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3분기 들어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8%와 9%씩 각각 올랐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같은 연말 랠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칸폴라 분석가는 달러와 강세 역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달러 수준이 지난 2003년 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20년 흐름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가 약값이 비싼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은 모두 오바마 케어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때문에 환자들의 약값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보험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약값의 경우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약사들이 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 틈새 지장을 노려서 보험비 부담을 만회하려는 꼼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라프림이라는 약값은 최근 5,000%나 인상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프라이빗 캐피털은 사이버 보안 ETF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 종목으로 크게 두 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스코 시스템스였고요. 하나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의 공통점은 지금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CEO까지 맞이한 상황에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두 개의 종목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의 미국 증시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고통은 많고 얻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P 500 지수가 2100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고요. 내년과 2017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는 원인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까지 열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여행사 블루 오리진이 쏘아올린 로켓이 지상에 수직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인 우주선 뉴 셰퍼트가 100km 상공까지 도달한 후에 안전하게 돌아온 것인데요. 제프 베조스 CEO는 이로써 2년에서 3년 후부터는 우주여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It could be just a couple of years from now.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is vehicle is we get to fly it autonomously. It flies itself, so it's kind of a flying robot, and it goes up and down without any pilots on board. So we can test it and test it and test it without putting any humans at risk. And then we're really confident we're going to bring you and other passengers up into space.